25주일 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죠. 159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망령되게라고 하는 표현은 허망하게, 헛되게, 그리고 뭐 분별 없이 함부로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3계명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1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경배 또 신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제2계명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율법들이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두 계명, 1계명과 2계명은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깊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불변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만에게 경배함을 돌리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의 존재성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매우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분의 존재성이 그렇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손이 있을 수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성에 미루어 본다고 한다면 마땅한 그런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요청은 무리하거나 억지스럽거나 편협하거나 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경배의 내용이고 이것이 인간의 어떤 자율성, 인간의 자유, 인간의 어떤 자존성 이런 것을 뭐 상실시키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이 1계명과 2계명의 가르침 그리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한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근본적인 사고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하나님과 반목하고 하면 인간이 사람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굉장히 인간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이 악한 세대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창조자이시고 우린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예속되고 그분께 구속되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억압되거나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높임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창조자로 섭리자로 유일한 그런 영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1계명과 2계명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제3계명은 좀 더 구체적이고 외형적인 행위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세 번째 계명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제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고 또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죠. 이 3계명은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고 고상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이름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 이름에 그 자신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호칭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성을 그 이름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어느 한 이름으로 계시될 수 없고 여러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실 여호와죠. 여호와란 이름이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얘기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나하고 비교할 동류가 없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초월자요. 어떤 피조물과 만나지 않고 어떤 피조물과도 이제 겹치는 것이 없는 그런 초월자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도 말했고 우리 개혁자들이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피조물 외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중간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무슨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존재성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허상을 우리가 대입시키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름을 알려주시죠. 아주 자주 만군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뭐 영광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성호들, 거룩한 이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많은 칭호들은요,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시고, 특별히 피조물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뜻대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이름 속에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이 칭호를 늘 이렇게 떠올리고 일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존경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자신의 성호를 알려주셨을 때 요청하신 바는요, 비단 음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음성으로 어떻게 부르는 것, 이것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놀라운 존재성을 인정하는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대한 겸손한 순종까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주신 이유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제네바 교리문답 163문을 보시면 이 계명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일컫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것,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분의 존재성이 합당한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만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3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 3계명이 요구한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칭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규례들, 말씀, 하나님의 행사,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거룩하고 경건한 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음성, 이름만을 부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이것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요청하는 것이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부르지 말라. 금지명령이잖아요. 망령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이때 그 칭호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뭐 장난스럽게, 뭐 너무 쉽게, 경방스럽게 부르지 말라. 이 정도의 뜻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것, 이전 어떤 부르는 자세, 음성의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칭호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지식들을 멸시하거나 불경관한 태도로 다룬다고 한다면 사실은 음성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말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분만이 경배 대상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고 뭔가 더 다른 걸 사랑하고 있고 한눈 팔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두렵고 무지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가식입니다.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합당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것에 합당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주위에서 부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려야 하는 존경심을 다른 피조물의 이름에 돌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시하는 하나님 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무슨 천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내용을 그에게 돌린다거나 뭐 마리아를 그렇게 부른다거나 뭐 아니면 모세나 엘리야 아니면 사도 같은 그런 구약의 거룩한 인물들의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치 하나님이 지니셔야 되는 그 영광과 동일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듯이 그대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때 대표적인 게 성자 거룩한 인물들이죠. 성자를 부를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부르죠? 그들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그죠? 그들에게 필요를 요청하고 이건 다 누구 어떤 이름에만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 마음을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이 삼계명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굉장히 두려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내용, 하나님다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모두 삼계명 위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들을 이제 일상 속에서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들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순종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제2위격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너무 쉬운 이름이 있죠. 네.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이름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제네로 그림도 다 했는데 그죠? 네. 예수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라는 뜻이죠. 그 직분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시는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죠? 그분만이 우리 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제물이 제사물이 중보자가 되어진다. 공의 중보자가 되어진다. 그런 마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삼계명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 사람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 그 이름에 추억이 담겨있고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쌓여있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이름만 부르더라도 정말 그 기억 때문에 추억 때문에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름들인데요.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또는 장난스럽게 아무 의미 없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과 상치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끊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정신줄을 놓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그냥 한눈만 팔면 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아무 의미 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어떤 거룩한 그런 속성이 우리의 어떤 우리 감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이름이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전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들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일들은 좀 우리의 깊은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예가 이제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카톨릭이 당시 역사 속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적하느라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훨씬 더 많이 부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을 보시면 제 3경을 말한 후에 바로 160문 보실까요? 자, 160문.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위증과 불필요한 맹세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넘어가죠? 바로 그 불법적인 맹세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신 분들은 왜 이게 갑자기 나올까라고 좀 의문이 드셨을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이제 실제적인 또 실천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맹세 서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맹세한다, 서약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고 정말 사실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요 어떤 것이 정말 사실이면 나보다 높은 존재를 들어서 그걸 보증을 세려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쉽게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 이건 뭐냐면 나보다 존중되고 그 명예가 손상되면 나에게 굉장히 큰 창피이기 때문에 그 나보다 더 존중받는 이름을 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최고의 권위가 없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진실의 보증으로서 증인으로서 부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일컫는 굉장히 복된 행위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증인이 되시는 건 굉장히 복된 행위면서도 두려운 행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실되다 말하면서도 그 진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는 진실하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진실함의 그런 증인으로 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자 동시에 두려운 일이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맹세자가 자신이 맹세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또 속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맹세 혹은 서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맹세와 서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 6장 보죠.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0장 넘어가실까요? 10장 20절 또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따라서 우리가 맹세하거나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이는 이제 이 3계명은 이제 도덕법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제가 도덕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 없이 그 자체가 인간 본성에 합당한 것이어서 그것은 영원히 있는 법이에요. 10계명은 다른 의식법이나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껍데기가 있지만, 이 도덕법은 그 자체로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3계명도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죠,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덕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은 그런 살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깊은 이제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자주 보게 되는 그 맹세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맹세와 서약의 현장. 뭐 보통 이제 세례 서약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결혼 서약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이제 뭐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적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3계명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인간 상호 간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사랑과 일치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분쟁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사랑을 세우고 진실을 세워가는 그런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기까지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 마음의 진실됨의 끝이다라고 하여서 모든 그런 분쟁과 그런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 구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왕들과 이제 맹세를 한다든가, 그죠? 뭐 서약을 한다든가, 그리고 야곱과에서도 이제 서로 해하지 않기로 맹세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세, 서약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인데요. 그러나 제네마 교리문답 160문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160문을 볼까요?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위증과 불필요한 맹세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161문 보죠. 우리가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둘째는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일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반영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160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그런 거짓된 맹세는 무엇인가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위증이죠. 그죠? 위증은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죠. 그죠?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맹세하는 그런 적극적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당하게 진실이라 여기고 맹세를 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속이게 되는 그런 소극적인 일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레위기 6장을 보시죠. 레위기 6장. 6장 2절.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며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19장으로 가보죠. 레위기 19장.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거짓 맹세가 주로 어떤 것과 결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가지게 되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훔쳤을 때 그것이 드러나려고 하는 현장에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이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그냥 일상적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공적인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결혼서약이라든가 세례서약이라든가 뭐 아니면 무슨 등록서약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공식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맹세를 하지만 서약을 하지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이런 것들 잘 안 하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아마도 그 역사적 현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 줄 알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이 무슨 적극적이든 예, 좀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청년 제가 갈던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취직한 곳이 네, 같은 교회 집사님이 이제 사장이신 곳이에요. 곳인데 네, 그분이 너무 이제 그 청년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제때 안 주고 그리고 쉬는 날도 막 불러내고 심지어는 주일에 교회 집사님인데 주일에 무슨 급한 일 있으면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굉장히 상심해서 저를 찾아와서 막 하소연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빼앗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용인되어지고 직원들을 좀 부리는 그런 또 연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하고 그리스도인 성품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에게 있는 정당한 어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와 그 정당한 그에게 돌아가야 되는 물질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착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미 사실은 나는 뭐 안 가져갔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 맹세한다라고 말을 안 했을지라도 이미 사실 거짓 맹세한 것이 되는 것이고 실천적으로. 그죠? 결국 어떤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3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정직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아는 자가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는 그 자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3계명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죠. 우리 제네바 이름답의 가르침처럼 이 계명은 단순히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이런 것이 이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성호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다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형상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영적이신 하나님을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닮아가는 것이고 닮지 않고 그분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담겨 있거든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삼일차 하나님의 이름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사실은 그 3계명을 위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위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불필요한 맹세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죠. 이 불필요한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비록 그 맹세의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필요하지 아니한 그런 맹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쓰는 것입니다. 즉 이제 충족한 이유나 필연성이 없이 경솔하게 가볍게 맹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정당하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할 수 있죠. 레위기 펼치셨으니까 레위기 5장을 보실까요? 레위기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런 어떤 불필요한 맹세 굉장히 가벼운, 그러니까 가볍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엄중하잖아요. 나의 진실을, 그러니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진실을 드러내야 되고, 진리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엄중한 현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로 공적인 현장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사소한 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부당한지도 잘 분간되지 아니한 그런 일에, 자기 마음이 동한다고 해서 맹세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헤롯 왕이 어떻게 맹세했죠? 누구였죠? 조카였나요? 네. 네가 기뻐하는 거 다 주겠다. 그죠? 그래서 뭘 요구했습니까? 예. 네. 뭘 요구했잖아요? 세례요한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우, 그러니까 허망한, 그러니까 정말 불법적인 맹세. 그죠? 그런 일들을 자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죠.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사로운 거, 사사건건 맹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정말 아주 진중한 상태에서 맹세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일의 어떤 그런 그 진행이 그 일의 결과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죠? 장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셔서는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주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불법이 보이고 그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 저를 저주하여 주지 않으시면 뭘 걸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일들 있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3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하신 바를 보게 되면 단순히 맹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63문에서도 확인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다움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는 거짓 맹세, 위증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서약,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이제 카톨릭의 경우에는 부당한 맹세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부들이라든가 권위 없는 자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그 권위를 돌려서 그 제3계명을 위반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죠?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죠? 이런 말씀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도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맹세 자체에 관한 것을 이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오해한 그런 각가지 형태의 불필요한 맹세를 우리 주께서도 금하신 거예요. 그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맹세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당한 맹세,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만들어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불필요한 맹세들 거짓 맹세들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이지 맹세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니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들어 자신의 그 진실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훌륭한 그런 이제 명예로운 그 맹세에 이제 본인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십계명의 세 번째 금지 이제 명령은 그 이름 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늘 존중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구가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드러내어서 그 이름의 명예를 상실치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는 그 금지 명령에는 경고의 말씀이 덧붙여 있죠. 세상경에는 그것이 무엇이죠? 164문 보시면 자 164문 이 계명에 뒤따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위협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그것을 범하게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특별하게 이 제3계명의 위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표시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인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만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여타 그 범죄들은요 다 제3계명에 다 함축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뭐 5계명부터 보면 인간 사이의 이제 규례들이잖아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가 넘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푸는 것 자체로 살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뭐 간음하는 것, 그다음에 뭐 도둑질하는 것,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계명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에 모아지냐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교회라 불리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몸된 우리가 더럽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3계명으로 다 취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계명에 특별히 이 경고의 말씀 내가 반드시 진노를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이 3계명에다가 부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밑에 이어지는 모든 계명들 있잖아요.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단순히 죄를 범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부끄럽게 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아주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3계명이면 굉장히 실천적이면서도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165문이 제시되고 있죠. 165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모든 범법자들을 벌하시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계명이 가지는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풍성한 지식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그 내용을 갖추셔야 그분 합당한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시고 특별히 그것이 어떤 이름들로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그것이 표상되어지고 계시되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잘 연결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실 때마다 그 아주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됨이 여러분께 떠오르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세상의 어떤 부름 세상의 음성들 우리 어떤 감각이 우리 이끄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늘 마음속에 있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늘 지배하여서 항상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놀라운 그런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함부로 일컫지 아니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삶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높여 주시는지 당신의 이름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들 자격도 없고 부를 자격도 없고 마음에 품을 자격도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감히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칭호들을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했던 시편 기자의 노래가 절로 떠오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와 연합되었다 믿음으로 확인케 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를 의지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받고 일컫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과 우리의 하고자 하는 바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열심이 늘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늘 떠올릴 때마다 그 이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심년 가운데 자리하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 눈에 어떤 현장이 펼쳐지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의 내용과 복들의 내용과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만을 바라보며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지경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고자 또 소망하고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게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